이번 주 말씀이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한 말씀을 주셨는데 코로나가 이제 더 심해지게 됐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더 활성화 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코로나가 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는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더 알길 원한다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마음에 많이 새겨졌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빌립보서를 많이 읽고 있는데 이렇게 기쁨의 장애를 하더라고요. 그 정말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고난 당한 것을 기뻐하라. 그 말씀에 요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설득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아마 제 가슴에 있는 게 그거라서 그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설득하신 그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왜 고난이 기쁨인지 설득당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PPT 띄워주시면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중에 있는 말인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은요. 로마서 1장 17절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을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로마 교회가 이렇게 큰 되게 오랫동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되게 양육을 많이 받고 이렇게 새신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 되게 복음 들은 지 되게 오래된 그래도 그런 교회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됐는데 그리고 또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받게 된 헬라인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이게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분다 이렇게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이렇게 성화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복음보다 강한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오랫동안 들었던 이 로마 교회에도 정말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해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생명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어제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너무 필요하고요. 어제 받았던 은혜보다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저희는 또 오늘 하루 또 주님 바라보시며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매 순간 정말 필요한 생명이구나.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얘들아, 복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복음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얘들아,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뭔것 같아?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되게 다양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전도하는 게 복음이에요? 또 어떤 친구는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보자 하면서 이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줬던 기억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복음은로 시작해서 1장 4절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요. 이 속에는 이렇게 많은 말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그 말이 계속 전가되다가 이제 줄어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구약에 이제 제가 사진을 그림을 몇개 넣어봤는데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뭔지를 드러내셨죠. 어린 양의 피로도 예표되고 방주로도 예표되며 또 다윗을 통해서 그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나타났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거든요. 그 계시라는 게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연구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보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이 아니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어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보여주셔야, 알수 있는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 하나님의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요, 공의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왜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딱 죄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지옥의 모든 고통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지불이 된 거예요. 그분은 율법을 이렇게 깨트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족시킨 유일한 의,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유일한 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냥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가는 거다. 어떤 분은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두번 반복하니까 믿음, 믿음 이렇게 두번 나왔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다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보내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믿음은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씨앗으로 표현했잖아요. 겨자씨만한 그런 생명의 씨앗인데 처음에는 아무 표가 안 나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정말 믿어지고 난 정말 너무 죄인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너무 믿어지고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말 그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그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심어지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표가 안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생명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에서도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율법이 너무 강한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됐는데 이 복음이 이제 작아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복음보다 더 오랫동안 이렇게 익숙해진 율법이 이제 또막 고개를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서 이방이 헬라인들한테도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지 않다. 이미 우리는 율법에서 죽은 자가 아니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우린 다 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다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요. 왜냐면 배경이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랑 이렇게 뭔가 충돌이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도 되게 유명하신 분,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분도, 그 기하신 분도, 야고보서는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할 만큼 막 이렇게 공격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그렇게 오해되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다 하면서 마치 이렇게 행함을 통해 행함을 막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그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랑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고보서를 사도님이 이렇게 쓰셨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게 믿음이 이제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이라는 건 선지자 제사장왕 맞아. 하나님 단절될 죄 사단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야. 나 그거 알아. 믿어. 하면서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입으로 시인해서 당신은 하나님 자녀. 그런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믿음은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또내 모든 삶을 다 들여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나의 왕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당신께 드려요 하고 목숨값을 나를 사셨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게 바로 믿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심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율법을 완성한 그 수준의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야고보서가 마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제가 요즘에 저를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요즘 제가 막 저를 막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되게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요. 마치 구원이 나한테 달린 것 같아. 내가 뭔가 복종을 안 하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서지 않으면 막 구원에서 탈락될 것 같고 막 그렇게 오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 거를 알게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두렵고 떨림, 여기서도 이제 두렵고 떨림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막 이렇게 내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까 봐,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이런 떨림이 아니고요.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분과 교제하다 보고 이제 교제하면서 그분을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그분을 이제 사랑하지만 존경하는 거. 그분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시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을 알아가니까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니까 그 경외하는 그 두려움 떨림 있잖아요. 혹시 내가 그분의 영광을 가릴까 하는 그 두려움 떨림이더라고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할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보내주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요즘에 이 말씀에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계속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마음, 막 하나님께 더막 순종하고 싶은 마음, 막 그분께 더막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걸 막 소원하게 해. 막 그것을 막 원하게 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놓고 막 기도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소원을 두고 인도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그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또한 가지 이렇게 걸리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징계라는 단어였어요. 단어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감이 징계라는 탁 말을 들을 때막 무자비하게 막 혼내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어감이 징계라는 단어가 막 죽을 죄를 져가지고 막 매를 막 엄청 호되게 막 때리는 막 이런 어감으로 들리는 거예요. 징계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영어 버전을 찾아봤어요. 영어 버전에서는 징계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나 했더니 디스타이프임이라 해서 제자 양육이나 어떤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때 징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거예요. 훈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를 훈육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마음인지 제가 조금씩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게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7장 8절에 보면요. 주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소서. 어미새가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숨기듯이 나를 보호하소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영어 버전을 보면요. 주님의 눈동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The apple of your eyes 에서, 이렇게 이렇게 애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 부모가,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 거예요.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 우리를 볼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사랑스러운 자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이제 31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요 더 와닿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함은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요 기여워하는 아들이다. 내가 가끔 이스라엘을 꾸짖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니 내가 다시 그를 가엽게 여길 것이다. 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꾸짖으실 때가 있잖아요. 이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지 않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렇게 다 시선이 이렇게 고정되어야 하는데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리 이제 말씀을 해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때 이제 참고 참다가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래, 네 생각대로 해봐.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이제 정말 안된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릴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떨 때 보면 이제 인생 사람 책집과 인생 막대기?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런 이렇게 징계를 이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아닌 길로 가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허락하시는데 그게 막, 어휴, 막 때리면서 막 기쁨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때릴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즘에 하나님이 저를 막 이렇게 말씀으로 설득하고 계세요.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알아? 너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너한테 얼마나 유익한지 알아? 하면서 그게 그때는 너무 이제 슬퍼 보이고 너무 아파 보이고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나를 알게 될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알게 될 거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나의 성품인 의와 평강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근데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 그분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갔을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 그분께 이렇게 더 복종하고 싶고 막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고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듯이 이렇게 이제 키우고 계세요. 제가 저희도 제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한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까? 요즘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지혜를 많이 구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얻은 게 신앙 위인들의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두 아들이 복음 전하다가 총에 맞아서 이렇게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그 죽인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까지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들이랑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 책을 읽다가 순영 목사님도 아들이 이렇게 죽은 현장을 봤을 때는 하나님 원망했더라고요. 너무 슬프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던 우리 아들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인간이잖아요. 그럼 순영 목사님 처음부터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주변에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해주는 너무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도운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송영 목사님을 이렇게 설득하시는 과정을 보게 됐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막 걸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건지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막 설득시켜서 결국에는 정말 그 양아들을 죽게 생긴 거예요. 정말 사형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사람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막 주시고. 그래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이렇게 양아들로 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도록 이렇게 돕는 과정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순종하게 됐을 때그 설득당한 그 손양호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에서 했던 감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이때 울면 안 되는데. 주 예수가 도와주세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오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장례식장에서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 말씀으로 설득당해서 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 말보다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잖아요. 아들을 죽였는데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 거를 불신자들도 다 아는데.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목사님 삶을 통해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말보다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 순종한 그 삶이 너무 사모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든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사모하게 된 거는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너무 그 의미를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더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더 설득당해서 고난 당했을 때 사람들 다 아는데 저 사람 진짜 지금 막 걱정하고 막 슬퍼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다 아는데 담담한 걸 오히려 주 안에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이 의아한 거지. 어떻게 저게 가능해? 그게 너무 한 영광이 된다는 거 제가 이제 눈치를 챘어요. 그런 영광을 너무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도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에 더 이렇게 사로잡혀서 고난 당했을 때 정말 온전히 정말 기뻐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막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할 만큼 그 믿음의 고백이 막 하나님께 들려져서 그걸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너무 되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저를 설득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으로 또 세워주실 줄 믿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이렇게 문화에 세상 문화에 막 이렇게 미친 듯이 확 끌려가는 모습을 볼때 걱정이 되죠. 저도 사람인데. 그러다가 저러면 안될 텐데 이렇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저를 이렇게 막 설득 깨달음을 막 주시는데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이 되지. 그런 생각을 막 주시더라고요. 십자가의 마귀는 이렇게 막 예수님을 막 정말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막 십자가로 막 몰고 갔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정말 승리한 줄 알았어. 근데 십자가의 그 못박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활하셔서 역전시키셨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 자녀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영광을 받을 거라고. 나는 우상에게 내 찬송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약속을 믿고 나한테 간구하라고. 그 삶을 우리 자녀, 요즘에 자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간구해. 나는 절대로 내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미 부활했고, 그 말은 너희 자녀들을 막 속이는 그 사단을 내가 이미 이겼다는 거고. 그 사실을 믿는 거야, 알았지? 부활은 이미 승리했다는 거다, 알겠냐?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깨달음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7절을 굳게 잡았죠.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그 앞절에 보면요, 시온성경 보면 더 많이 잘 드러나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내 생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보고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사람들이래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귀한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들어야 될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워져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서 주의 다시 오시는 그 길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